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갈 길 영원토록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새벽같이 전국교회가 또 자기 교회와 또 있는 현장에서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담을 내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 가운데 있지만 온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귀한 시간과 은혜와 믿음을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주의 말씀을 상고하며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내려놓으며 그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에 알게 되어지는 기쁨과 은혜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깊어지게 하시며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는 믿음이 한평생의 큰 힘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구하며 인도받는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옵고 감사함을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4장 말씀 보겠습니다. 4장 18절 말씀부터 22절 말씀까지 로마서 4장 18절부터 22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등이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사실을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뭘 바랄 수 없었냐? 100세 되는 나이에 아이를 낳을 것을 생각을 할 수 없었어요. 지금 저에게 가장 연세가 많은 여자분이 그 최유희 권사님이죠. 근데 100세가 되려면 아직 멀었죠. 또 예를 들면 뭐 우리 남자분들 중에 나이가 연세가 많은 분이 뭐 우리 조상님이 계시다. 조상님이 요 70대 중반이신데 예를 들면 20몇 년 후에 100살이세요. 그때 아이를 낳은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예를 들면 뭐 60이 약간 넘어도 이제 몸이 이제 노화가 시작되잖아요. 조금 조금씩. 그 전부터 시작된다고 하지만 그 나이에 임신을 한 거예요. 제가 100세가 되려면 46년 됩니다. 46년 뒤에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현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가면 46년 뒤면 도원이가 지금 24시니까 걔가 70이에요. 도원이 70일 때 제가 애를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성경 말이니까 그냥 무조건 믿는다고 하지 마시고 아브라함이 어떤 상태였냐? 100살에 애를 낳는 거예요. 100살에. 뭐 그때는 100살 때가 청년 같았냐?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이제 100살 때 아이를 낳는 것은 바랄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바랄 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 가운데 믿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 믿었다는 얘기는 한번 그냥 뭐 잘 되면 좋고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애 낳으면 좋고 한번 믿어볼까? 이런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걸 정말로 그 말씀에 자기 인생을 걸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말씀에 인생을 들었다는 의미에서 믿는다는 표현이에요. 그냥 믿는다가 아니라 뭐 믿어보지 뭐 엄마 오셨는데 통닭 사올게 예, 믿어요 이런 믿음 말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 건물에 3층인데 뭐 여러분 혹시 올라오시면서 교회 오시면서 야, 이 건물 이거 6시 1분에 무너지는 거 아니야? 뭐 그런 불안감에 올라오신 분이 계십니까? 그냥 올라왔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이 건물은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우리 믿음이 이렇게 있죠. 근데 그런 믿음 말하는 거 아니야. 그런 믿음 말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그 하신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정말로 인생을 걸고 믿은 거예요. 그 믿음을 아브라함이 키워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죠? 은혜는 받는 것이고 믿음은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가운데 아브라함이 믿음을 갖고 있었음을 지금 바울 사도가 말을 하는 거예요. 혹시 아브라함의 본인 얘기 했으면 자화자찬이지만 지금 몇백 년, 몇천 년 뒤에 지금 바울 사도가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계시하도록 해서 기록된 것이 맞다라면, 바울에게 이것을 알게 한 것이 하나님이 맞다라면,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 대한 해석의 이 말씀이 맞다는 얘기죠. 그렇죠? 사도 바울의 그 권위 있는 사도 역할과 13개 서신서를 쓴 장본인이 맞다라면, 그가 한 시각과 그가 한 신앙이 틀린 것이라면 성경으로 이렇게 정경화되지 않았겠죠. 그렇죠? 그의 믿음과 그의 신앙과 신학이 올바르기 때문에 말씀을 이렇게 존재해왔다라면, 지금 바울의 이런 시각들은 우리가 아, 아브라함의 이런 상태에 있었구나라고 한번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저 19절 말씀 보니까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몸이 죽은 거죠. 사람이 살아있지만 생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얘기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이거는 믿음이 강했다가 아니에요. 믿음이 본인이 늘 그냥 막 되뇌이면서 막 암송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고백하면서 강해졌다는 게 아니라, 그런 상태에 있지만 약해지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의 인식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그만큼 믿어진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몇 가지 말할 수 있겠지만, 무소부재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으나 저기 있으나 항상 함께 할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또, 무소부지 하나님. 알지 못함이 없으신 거예요. 내 인생의 처음과 중간과 끝을 모두 아시는 분이고, 그런 의미에서의 모든 문제 해결이에요. 그쵸? 그냥 무조건 내 인생의 문제를 내 위주로 끌어당겨서 해결해 주시겠지가 아니라, 무소부재하시고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차원, 그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우리 어떤 문제를 해결 못 하시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의 모든 문제 해결이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이 아브라함에게도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지금 몸은 이렇고 바랄 수 없는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 이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냐? 하나님은 가능하시죠. 하나님은 할 수 있으신 거죠. 율법을 할 수 없고 행위를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하실 수 있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다는 거죠.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그 믿음이 사라지면 하나님의 약속을 잡지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약속이 없기 때문에 믿음 없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은혜에 대한 은혜를 막 사모한다고 주시냐?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토기쟁이 마음대로 토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값없이 주셨기 때문에,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 받은 사람이 생기는 게 그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이 약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브라함의 결과적으로는 믿음이 계속 견고해졌어요. 믿음이 계속 강해졌어요. 믿음이 강했다가 아니라 믿음이 계속 강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뚜렷해지고 믿음이 계속 단단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소망과 그 중심이 계속 커지는 거죠. 그 결과 어떤 삶으로 아브라함이 도달했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이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영화롭게 하고 그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렇죠? 영광을 돌리면서 약속하신 그것들을 이루실 줄을 계속 확신하는 거예요. 확신. 그렇죠? 확신한다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한 내용이죠. 그리고 영광 돌린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사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걸 갖고 있는 사람들을 또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자랑할 수 없음이에요. 그렇죠? 어떤 면에서는 막 열렬한 믿음 이런 말이 가능한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제 믿음은 참 되게 뜨거워. 나는 내 믿음을 자랑함에 있어서 그 표현들이 가능한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이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죠? 주신 선물을 너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지만 그 선물을 내가 얻어낸 것인 것 마냥 내가 너무나 준비가 되어 있고 내가 너무나 그 선물을 받기에 합당하고 내가 그 선물을 받기에 너무 정확한 자세와 어떤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주신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판단하는 자체가 믿음이 그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브라함은 한평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드렸었냐면 아브라함은 할례 받기 전에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율법을 받기 전에 아브라함은 구원을 받았다. 율법은 모세 때 받아요. 모세는 아브라함으로부터 430년 뒤의 인물이에요. 모세는 430년 뒤에 받은 그 율법은 아브라함은 알지도 못했어요. 또 할례 받기 전 13년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칭함받았어요. 또 그는 이삭의 아버지는 야곱이었고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이었고 이삭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사실상 그냥 우상 숭배하는 그런 그냥 불신자예요. 그의 뭐 믿음이 막 좋아가지고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조상이 됐을 뿐이죠. 그렇게 구원하신 아브라함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하고 있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라면 이방인들의 구원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지금 바울은 지금 이방인 위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방인 위주의 정책 선교 정책을 펴고 있는 그 사도가 사실은 바울의 인생이었어요. 베드로는 유대인 중심의 선교 정책이었다면 바울은 이방인 중심의 선교를 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계속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면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침에 하나님의 그냥 의롭다고 칭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가 심했던 로마 교회, 그 로마 교회에 대해서 지금 바울 사도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나를 지키고 음식을 먹고 안 먹는 것을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라고 계속 말을 해왔고 지금 예를 들어서 사정의 하반절에 뭘 말하고 있냐면 결국 아브라함은 믿음이 계속 강화해진 거예요. 믿음이 계속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아브라함은 다다랐다 라고 아브라함 얘기를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좀 생각을 좀 하고자 합니다. 아브라함 첫 번째 뭐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고 무소부지하시구나. 하나님은 안 계신 데가 없고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구나. 나는 내 인생 중에 바랄 수 없는 믿음 가운데 있고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그 부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당장 이 약속을 주셨지만 당장 자기에게 친자가 없는 거예요. 친자가. 정실 부인을 통해서 난 친자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신 언약을 믿게 되었고 또 이삭을 주신 이후에도 이삭을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라고 말을 하잖아요. 갔다 가면 이삭을 죽일 뻔했어요. 근데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수양을 준비하시고 수양을 대신 잡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어디까지 나아갔냐? 자식을 드려, 이삭을 드리라고 말을 했을 때, 예,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데까지 그가 믿음이 자라간 거예요. 그 행위를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주셨고 믿음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계속 말씀을 드렸고 오늘 말씀 20절처럼 믿음이 견고한 사람들은 믿음이 자라는 사람들은 믿음이 성장한 사람들은 결국 어떤 삶을 살게 되어지고 되어져야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우리 인생 속에서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광을 나타내자 나타내기 위해서 나타내 행동을 하자가 아니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자연 발생적으로 그 고백 가운데 계속 인생이 나아가지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 견고해진 사람의 모습이고 또 견고해진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모습입니다. 믿음이란 뭐냐면요, 복음을 아는 것이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대가와 요구가 어떤 대가가 요구되어도 그 언약과 믿음 때문에 희생하면서 순종하면서 영광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냥 믿음은 단순하게 소망 그냥 아 난 믿음에 구원 받았지 그냥 천국에 대한 그냥 구원에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대가를 요구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맞기 때문에 그 희생과 그 요구함에 대해서 머뭇거리지 않고 그 희생을 내 인생 가운데 수용해내면서 또 환난이 오고 문제가 와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물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단순하게 믿어보자 이게 아니에요. 한번 해보자가 아니라 해보자는 행위잖아요. 해보자가 아니라 믿겠다고 무소부지하시는 그 하나님을 딱 믿는 그 순간 예수님 그 믿는 순간 얼마나 많은 불편한 것들이 발생되어지고 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사단의 세력들이 반감을 갖게 하고 대적을 하고 얼마나 많은 문제가 오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순수하게 뒷걸음질치지 않고 아멘하면서 그 길을 가면서 영광 돌리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간단하게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 생각을 곰곰해 보게 되면 무소부지하시고 무소부지하신 그 하나님이 맞기 때문에 뒷걸음질치지 않고 인생에 많은 문제가 요구되어도 그 요구에 있어서 뒷걸음질치거나 피하지 않고 아멘이라고 맞닥뜨리면서 그 길을 계속 걸어가는 그 자체 그게 믿음입니다.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믿음의 크기가 다 같냐 그런 부분도 좀 궁금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믿음이 다 같아 보이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제일 큰 것처럼 보여요. 요셉은 뭔가가 가다가 믿음이 좀 사라졌던 느낌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믿음이 다 똑같았냐? 그렇지 않아요. 우린 다 믿음이 같냐? 그렇지 않습니다. 적은 믿음, 베드로인가요? 물 위를 걷다가 빠져요. 믿음이 적은 자요. 그런 말을 해요. 적은 자라는 이 표현이 베드로 넌 지옥 이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또 어떤 신하는 어떤 왕인가요? 왕의 신하는 어떤 장군은 우리 집에 올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우리 아이가 우리 종인가요? 낫겠습니다. 말할 정도죠. 그때 무슨 말합니까? 그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는 말도 합니다. 또 겨자씨 같은 믿음이란 말 하잖아요. 이 표현들은 믿음의 크기가 다를 수 있다는 말로 이해가 되어져요. 다 동일한 100점짜리 믿음만 있는 게 아니라 10점, 15점짜리 믿음도 사실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많은 표현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믿음이 크다, 믿음이 적다는 말들이 많다는 얘기는 믿음이 똑같이 균일하지 않다. 그렇죠?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이 똑같은 크기에 똑같은 내용에 그렇지는 않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 적은 자라고 말했지만 실제 그가 믿음이 그 적기 때문에 지옥을 가거나 믿음이 적기 때문에 은혜가 적거나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1년 전과 똑같습니까? 아니면 더 커졌습니까? 더 줄었습니까? 그 본문서 말하는 건 뭐냐면 적은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한 자체도 믿음이 없다고 말하지 않고 믿음이 적다고 말을 했어요. 믿음의 크기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물을 바라볼 때 다르게 바라볼 수 있어요. 믿음이 적은 사람들의 판단과 믿음이 적은 사람들의 우리 적어졌을 때 그 어떤 행동과 어떤 그 삶의 자세가 답답할 때가 많잖아요. 야, 좀 믿음을 갖지. 그게 믿음을 못 가질까? 라고 하다가 아, 난 잘 믿었나? 생각해보면 또 충분히 이해가 가지고 아,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먹어? 라고 했다가도 그렇지. 저런 과정이 필요하지. 어떤 사람들은 너무 쉽게 문제와 사건 가운데 너무 쉽게 넘어져요. 너무 쉽게 주저앉고 쉽게 포기하고 그래서 계속 예배를 드리고자 교회를 나오는 걸 많이 봅니다. 그걸 볼 때마다 아,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적다는 말이 맞겠구나 생각을 뭐 다른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믿음의 크기가 다 똑같을 수는 없다는 생각들을 사실상 뭐냐면 힘이 있는데 아이인 거예요. 성인의 힘과 같겠습니까? 그렇잖아요. 20대 청년의 힘과 50대 후반의 장년의 힘과 10대 아니면 10대 이하의 아이가 힘이 같겠냔 말이야. 생명이 똑같이 있지만 힘이 다른 거예요. 그렇겠다는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믿음은 견고하여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작지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믿음이 크지만 큰 사람도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말씀 한번. 히브리서 10장 22절. 히브리서 10장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가게 돼 있어요. 등지지 않고. 근데 아이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걸으면 느릴 수 있고 자꾸 넘어질 수 있고 자기 발 자기가 걸고 쓸데없는 생떼를 물고 그럴 수 있잖아요. 믿음이 적은 것과 없는 것은 다르다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그 아이가 자랄 때는 시간이 필요하고 아이가 자랄 때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겠죠. 하지만 믿음은 절대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크기가 다를 수 있지만 믿음은 절대적인 거예요. 작은 불도 불입니다. 그렇잖아요. 큰 불도 불이지만 작은 불도 불이에요. 큰 힘도 힘이지만 작은 힘도 힘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믿음인 거예요. 믿음의 크기가 다를 수 있지만 믿음이 계속 하나님을 바라 무소부지하시고 무소부지하시니까 하나님 능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이해가 가고 계속 장성한 분량이 이를수록 믿음이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은 모두 부요해야 되고 하나님 백성은 무조건 안 아파야 되고 하나님 백성은 무조건 어려움들을 잘 통과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무조건 부자된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백성은 자 병 걸릴 수 있나 없나요? 요즘 저희가 이제 질병 가운데 있는 분이 많이 계신데 하나님 백성은 늘 건강해야 되나요? 그런 내용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는 것은 성경에서 보장된 것이지만 육신적인 것은 계속 연약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질병 가운데 걸리지 않고 어려움들을 잘 피해가고 그 사람은 응답이 큰 사람이고 그리고 막 사업이 망하고 막 여러 가지 문제가 오고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약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믿음이 있다라면 그 자체로 영광을 드릴 수 있으므로 나가야 되는 거야. 아픈 사람은 아픈 사람 그 자리에서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나가야 되는 거야. 왜? 믿음은 그래야 되는 거야. 믿음은 계속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환난을 통해서 인내와 인내 연단을 통해서 소망 갖게 된다는 그 말이 그런 말들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계속 그 믿음이 자라져 나가는 것이죠. 믿음은 해낼 수 있는 에너지가 아니에요. 믿음은 무엇을 막 추구하는 열정적으로 막 지치지 않고 막 나가는 그런 에너지가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내 인생을 의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맞다라고 아멘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계속 순종하면서 나가다 보니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확률은 요즘 몇 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확률은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차로 몰고 가면서 아, 나 오늘 사고 안 날 거야. 그냥 막연하게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그런 확신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무엇을 조심하면 되고 안 조심하면 안 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은 순전히 하나님을 허락하신 것이고 그 믿음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주셨고 그러니까 믿음은 받는 거라니까요. 은혜는 주시는 것이고 믿음은 받는 거예요. 우리가 막 믿음을 막 키우고 막 뭘 암송을 하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주어지는 것이고 은혜는 받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을 막 얻어내고 막 힘내고 막 넘어서고 헤쳐나가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야. 의지가 강한 사람은 믿음이 크게 보이고 의지가 약한 사람은 믿음이 적게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보다 어른들의 의지가 굳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의지가 없냐?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부분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아멘이라고 받았지만 사실은 딴 부인을 통해서 다른 아이를 낳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했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었고, 근데 결과 근데 이 아브라함도 믿음이 강해진 쪽으로 성장되어 나갔다는 거예요. 그 성장되어 나가면서 견고해지면서 했던 그의 인생 자세가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상황과 문제가 각 개인이 다 다릅니다. 하지만 그 믿음을 가진 것이 맞다면 믿음이 적든 크든지 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됩니다. 순종함이 없이 믿음을 가질 수는 없어요. 그렇죠? 순종이 없는데 믿음을 잘한다? 그럴 수 없습니다. 이삭을 드리기까지 순종했던 아브라함이었고 그 믿음이 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게 되어졌고 한평생 자손들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을 드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발생되었던 그 근간, 첫 출발이 누구냐? 그게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냥 무턱대고 말씀을 따라서 본인 산 지역을 떠난 거예요. 자기 지역을 떠나서 광야 생활하는 그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민족의 첫 사람이 될 줄을 누가 알았어요?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그 후손, 그 자손, 그 씨를 통해서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을 말씀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언약을 받았던 장본인 아브라함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마태복음 1장을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아브라함이 등장을 해요. 그 정도의 어떤 언약의 시초자로서 믿음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막 갑자기 믿음이라는 것이요, 번뜻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많은 과정과 많은 환난과 많은 어려움과 많은 하나님의 다루심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복종케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그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없고, 얼마 전에 유튜브를 통해서 뭘 봤냐면요, 한번 말했던 말씀인데 그 토성인가를 향해서 이렇게 로켓을 발사를 했어요. 한 십몇 년 지나서 이 카메라 방향을 수금자 목도 천여 명이잖아요. 토성을 바라보고 있다가 이 카메라를 지구로 쭉 돌린 거예요. 지구로 돌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태양빛 때문에 카메라가 망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 뭔데도 불구하고 지구를 쫙 돌렸는데 지구가 안 보여요. 수많은 별 중에 요것이 지구라고 화살표 딱 해놨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이 우주선은 그거로 생명을 다했어요. 카메라를 쫙 돌리고 지구를 봤는데 지구가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수많은 별들을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태양계인데 이 태양계를 만드신 분이 무소부지하신 거예요. 만유를 발아래 두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방인들에겐 자연을 통해서 다 알도록 만들어 놓으셨고 우리에게 말씀과 율법을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그 하나님이 무소부지하시고 무소부지하다는 그 믿음에 자꾸 다가오지 않으면 자꾸 머무는 거예요. 머무는 그들에게 계속 강단에서 묻는 거예요. 구원 받았는지를 생각해봐라. 아닐 수도 있다.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났는데 계속 아이 상태에 머무를 수 있을까? 아니, 아이 상태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혹시 믿음을 가졌다라고 착각하는 게 아니냐라고 묻고 있는 것은 아프지만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야 돼요. 아브라함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를 구약만 읽어서는 알 수가 없어요. 신약의 글을 읽어보면서 아,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이었구나를 신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모든 정보들을 성경에 담아주셨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모든 계시를 성경에 가두어놨어요. 이 가두어낸 말씀을 펼치면서 이 말씀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냐? 말씀 가운데 계속 머무르는 사람들의 믿음이 견고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믿음이 약한 사람 특징이 뭐냐면 이걸 읽어낼 수가 없어요. 이거를 받아낼 수가 없어요. 성경을 읽고 또 읽는 가운데 계속 복음이 커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크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개혁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이 크게 보이지 않으면 믿음을 키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믿음을 크게 하는 것에 주력할 것이 아니라 계속 복음이 커져야 돼요. 복음이 커져야 믿음이 커지는 겁니다. 그 가운데 자발적으로 이 말씀 가운데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부탁드립니다. 아브라함은 본인의 믿음을 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속 커져 보이는 거예요. 아, 그 말씀이 맞다라 바랄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렇죠? 걷는 것조차도 힘든 나이지만 하나님께서 씨를 후손 주실 것을 알았고 그 믿음이 나이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더 힘이 빠지고 더 능력이 사라지고 더 여러 가지 상황도 어려워지는데 그 믿음이 계속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그 모습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에 살아갔던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후예로서 아브라함의 후예로서 그런 삶을 살도록 초청되어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복음이 점점 커져야 되겠습니다. 막 생각하자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계속 말씀에 들어와지고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질 때 하나님이 커지는 거예요. 그때 그의 믿음이 성장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아이의 믿음에서 장성한 믿음으로 나아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우리의 믿음도 점점 견고해지고 장성화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의 삶이 오늘도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 가운데 더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이 복음이 더 커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점점 장성화해지고 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으니까 그들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시고 어려운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믿음의 줄을 놓지 아니하고 그런 문제와 환란들을 통하여 오히려 인내하며 연단케 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더 소망이 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산업 현장과 가정 현장과 있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인담을 되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날 되도록 축복하시고 16개의 교회와 또 금주에 있을 광명, 광주, 또 연합, 초등부, 성경학교 가운데 은혜를 대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계획이 있도록 성취되게 하시며 스리랑카 사역 가운데도 힘을 도하시사 그 새 청년들에게 믿음을 도하시고 또 토마스 목사님과 하나가 되어서 한나라 살릴 수 있는 귀한 발걸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여러 가지 문제들이 거에 있는 성도들이 있으니까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크게 보이게 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무소부지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며 그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는 복된 날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오늘도 믿음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 원하는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과 16개의 교회와 관련된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할지어다. 아멘.